안녕하십니까. 여기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계시든가 온라인으로 계시든가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케일라 밀러이고 저는 여기 B4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저를 바깥 커먼 장소에서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B4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B4 교회를 더 알고 싶으시거나 B4 교회를 집처럼 익숙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를 예배 후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만나시면 되십니다. 저의 오늘 광고는 부활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흥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부활절 초청장들이 로비에 있으니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봉사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계속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으니 여러분이 봉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텍스로 B4SERVE94000-94000으로 텍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가셔서 부활절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부활절 봉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오늘의 광고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깊게 숨을 쉬시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단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름다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경배하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이상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한 책, 의식 및 특이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레위기는 어떤 목적과 도착을 가르치는 표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직후 주어진 것이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신을 알지 못했고 그들 자신을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상한 규칙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려고 하십니다. 유대인 역사를 되돌아보면 레위기 전에 유대인들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번성하는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주위 세계에 혜택을 주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목적들을 매일 삶 속에서 있는 목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두 가지의 옵션을 줍니다. 너는 여기가 아니면 저것. 너는 여기가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저것.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 번째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에 대한 삶의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기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라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소개합니다.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지만 역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설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의 지침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유대인의 식단 지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의 식상과 지침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어, 자유라는 말을 할 때마다 흥분하고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 자유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장을 볼 때 자유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생김질도 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생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생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닥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을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에게 피해가 한다.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해 오라기와 오디세와 박쥐이다. 내 말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아깨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은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은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바 뱀과 카멜론이다. 모든 길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을 죽었을 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에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어떤 것에 떨어져서 다지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옳은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을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것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을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을 때에 이런 것들이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도 부정할 것이 된다. 39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을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자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44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 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러 만든 규례다. 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이상하다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85%는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선 이 질문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겉면을 볼 때 이 글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먹지 않아야 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돼지 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7절과 9절에 돼지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 돼지는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 중에 선모충 같은 것이 있었는데 선모충은 살을 먹고 거머리 같은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을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 생물학적, 영양학적으로 놀라운 식단 규칙이고 이런 정보는 그때 알 수 없던 정보들이었습니다. 돼지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특정 수생생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지만 랍스터나 게, 가재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수생물은 바닥에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 바닥에 사는 생물들은 죽은 물질을 먹습니다. 이 생물들을 잘못하면 질병 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정보로 진보된 과학적 정보를 주셨습니다.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피할 수 있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인간의 탐구와 기술을 앞선 과학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부사항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몸과 건강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사막에서 지내면서 이런 부정한 동물들을 가지고 이교의식과 희생을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동물의 희생은 그때 당시의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동물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들은 족제비, 스컹크, 돼지, 그리고 온갖 이상한 동물을 가지고 그들이 발명한 거짓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들과 관련된 이런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44절에 연결됩니다. 레위기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나 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훌륭한 설명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이웃과 조금 다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조차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가요? 몇 년 전 저는 제 아내와 식단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베지테리언, 채식주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운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이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채식을 하기로 결정한 후 베이컨이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안 먹을까,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나쁜가, 음식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 이유는 우리는 음식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 무엇을 넣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레위기 11장을 읽기 전에는 하고 하면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너희가 누구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큰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상자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되고 우리 자신이 신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토론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1장을 시기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재한이라는 단어를 꺼려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시기 문제와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선 제한과 자유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브레이브하트는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부족 지도자 윌리엄 왈러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약 10년 동안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인용했습니다. 군대 택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은용문이 너무나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도 만약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우리의 자유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문화가 무언가를 중심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에 민감해진 가능성이 있고 열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신학에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문화에서 반대적이나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이해와 자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원칙을 기꺼이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겐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할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쓴 인생을 바뀌는 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받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이 포함이 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걷기를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목숨이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문화에 있는 개인주의와 정면 충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여길 보면 우리는 가격으로 구입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구입되기 전에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샀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이해에서 너무 모순적이고 거꾸로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노예 제도에서 우리를 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의 삶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삼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제가 몇 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또 자유는 우리가 어디나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절실히 필요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말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오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나를 포로할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성은 그것들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성은 예수님께서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난 필요 없어 할 때까지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앞에 있는 순간에 난 이것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는 쇼핑센터에 걷거나 차 딜러십에 가거나 좋은 집들을 지나갈 때 우리 자신에게 이것들이 좋긴 하지만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자유입니다. 저는 지난해 동안 모든 복잡성 가운데 은혜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님께 맡긴 모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유익한 방법은 우리의 생명을 산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